충분합니다. 자, 지혜와 지식 다르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죠? 지혜와 지식이 달라. 지식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하면, 그죠? 책을 많이 읽고, 또 내가 수고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은데도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뭐 돈 버는 데는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내 삶의 퀄리티를 바꾸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지식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혜는 노력으로 주어지기보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약점이 무엇이죠?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부족하다. 오늘 여러분 전부 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이 다 그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지성사회라 그래요. 뭐 엄청난 고학력 시대예요. 뭐 요즘 박사도 웬만하면 다 박사예요. 네. 지식은 양적인 것이라면 지혜는 질적인 것입니다. 예. 지식은 양적인 퀀티티, 그죠? 지혜는 퀄리티. 오늘 요즘 지식이 폭주하는 시대입니다. 지식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넘쳐요. 이제 AI 혁명이죠, 그죠? AI 혁명 시대. 4차 뭐 산업 뭐 혁명 시대, 뭐 과학 시대, 뭐 이러죠. AI 혁명이죠, 그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이 엄청나게 지금 막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이세돌하고 바둑하고 게임할 때는 벌써 옛날이 옛날. 그때만 해도 뭐 이길고 지고 뭐 이랬는데 지금은 게임이 안 돼요. 그동안 또 엄청난 지식이 쌓였는 거죠. 여러분, 정보가 넘쳐나고 지식은 폭증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이전보다 더 후퇴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당장 써먹을 정보는 많아졌지만 인생을 길게 보는 눈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분은 보는데 전체를 보지를 못해요. 파트, 이게 한 부분은 잘 보는데 전체를 보는 눈이 없어요. 객관성이 없어요. 통합적인 것을 보지 못해요. 요즘 여러분 자동차 GPS 덕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죠? 다 차에 핸드폰으로도 다 봅니다. 이거 도움을 많이 보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길눈이 점점 얻어졌어요. 이거 여기 의존하는 거예요, 저게. 길을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지도 보면서 하니까 다 익혔는데 물건값은 잘 아는데 가치를 보는 눈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치를 분별할 줄 모르면 심각하죠. 엉뚱한 곳에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쏟아야 할 곳에는 인색한 삶을 사는 낭비와 헌신이 엇갈리는 겁니다. 헌신해야 할 곳에 헌신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낭비를 해버려.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자,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의 근원이다. 이 지식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지식들도 지혜와 연결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순간 지혜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식은 지식으로만 있는 겁니다. 지혜로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 없는 지식은 인생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만 우리의 삶은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빠진 지식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중세기를 지내서 이제 계몽주의라는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를 지나면서 인간의 이성, 그죠? 계몽주의 시대는 인간의 이성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이 들어가고, 인간의 이성. 근데 그 이성이 더 이상 술자리가 없어요, 지금. 후기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의 지성을 의지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성이 손을 들은 거죠. 그게 다원주의가 찾아온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답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도 결국은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는 더 깊어져요. 피조물은 창조주와의 만남을 통해서만 진정한 지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잖아.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라는 말은 뭘까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인간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서부터 지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여행이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 이건 날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거기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데 거기서 무슨 지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 출발, 근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로 이제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존할 때부터 이제 공급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 이제 그것이 이제 지혜의 삶이죠. 오늘 이 본문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날 때 열 사람의 종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준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죠. 첫째 종이 가져와요.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열 고를 차지하게 상을 주죠. 다섯 문화를 남긴 자에게도 다섯 고를 차지하도록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가 충성한 분량대로 영광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고를 차지한다는 말은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는 것. 자, 이 문화는 당시의 화폐로는 가장 큰 액수로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문화라는. 그래서 이 문화,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이 말은 기회를 공평하게 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문화를 줬다는 말은 기회를 줬다. 기회를 공평하게 한 문화씩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기회를 주세요.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평가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각자가 받은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은 것과 내가 받은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공평하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는 물량적으로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평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량적인 것, 그것은 평가하기가 쉽지만 질적인 것들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각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죠. 자,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어요. 건강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건강도 있고 돈은 있는데 뭐가 또 다른 게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은 있는데 어떤 것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풍족하지만 어떤 다른 부분에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요. 이런 것은 여러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그래 평가하기 사실 어려워요. 누가 좋은가 나쁜가를 평가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항상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힘들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죠? 불행해집니다.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진 게 없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눈을 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란 뭐냐면 나에게 준 기회를 기회로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특징이 뭐예요? 한 문화씩을 다 줬어요. 예. 네. 자, 근데 오늘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으로 싸두었다가 가져온 종이 있어요.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래도 주인의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자, 이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쳤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이 한 문화를 받았다는 것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것을 꽁꽁 싸두고 그냥 가져온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그 문화에 대한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빼앗기죠,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의 손에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남의 손에 뭐 그게 뭐 열 문화가 있든 백 문화가 있든 상관없고 중요한 건 내 손에 쥐어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남의 것에 남의 손에 있는 거 뭐 남이 돈을 뭐 백억 천억 갖고 있는 거 그건 상관없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나에게 있는 건 나에게 있는 거. 남이 뭐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게. 그러니까 초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는 거죠. 여기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삶에 어떤 것이든 그것은 어쩌다가 내게 걸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 하나는 불공평입니다. 불공평. 어느 세상이나 뭐 불공평하죠. 공평하지 않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험이 많고 그때 힘들죠 여러분. 그리고 세상은 이 불의가 있고 불법이 있고 거짓이 있고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공평하지 않는 걸 경험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다. 그 말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자, 이 말 안에는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이 아니다. 소홀히 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다. 그래서 이 한 문화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한 문화에 대한 태도. 그 한 문화를 기중이 이기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삶은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강이 귀중한 줄 모르고 있다가 읽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뒤늦게 알죠.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고 뭐 다 알아듣고 호흡하고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오감이 살아있고 작동하고 이걸 그냥 의식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 이 난리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웃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평소에는 모르게 지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죠? 여러분 젊을 때는 젊음의 귀중함을 잘 몰라요. 나중에 아나 나중에 그때 그때 여러분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을 못해요. 나중에 깨닫죠. 돋보기 끼고 와 그때 성경 좀 많이 읽을 걸. 눈 좋을 때 침침해가지고 침침해서 시력이 좋을 때는 성경 안 읽고 게임만 하다가 눈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책이 막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냐면 이전에 누렸던 작은 행복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일상이 얼마나 축복 속에 살았던가를 우리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죠?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나니까 지금 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 건가. 그죠? 마스크 안 쓰고 살 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난 요즘도 마스크 쓸 때마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KF94,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이거 언제 봤냐, 언제 봤냐, 언제 봤냐. 지난번에 마당에서 보니까 우리 애기들인데 이거 쓰고 있는데 눈물이 나, 눈물이 나. 애기들 이거 시원했는데 이게, 아, 진짜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그게 얼마나 좋았나요? 얼마나 좋았나요? 허깅하고 악수하고 그죠? 지금은 친구를 만나기도 힘들고 뭐 거리두기 뭐 몇 사람 뭐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예배드리다가 옆에서 누가 캐치하면 탁 인상 쓰고 마음대로 재채기도 못하고 그리 참다 보니까 더 그냥 자꾸 나오고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없었던 그 날들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그때 주어진 것들이 예사로운 게 아니고 너무도 놀라운 것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이요 행복이요 기쁨이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때 감사한 건 드렸어요? 할 생각이 없어요. 일상인 줄 알았지 그게. 그냥 주어지는 줄 알았죠. 모두가 누리는 것 줄 알았죠. 요즘 여러분 결혼식 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막 제안을 하니까 그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그죠? 뭐 사람을 마음대로 초청할 수도 없고 말이죠. 아, 뭐 진짜 힘든 거예요. 장례식도 마찬가지. 장례식도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어른들, 부모님들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마지막 그냥 예배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여러분, 우리는 보통 때는요, 대체적으로 무관심하게 보내요. 이 한문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대단한 게 있겠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느끼는 거잖아요. 아,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도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지나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지금 빌 게이츠가 이번에 한 말이 그거잖아요. 코로나를 지금 끝내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 통과하고 이제 극복하는 걸로 지금 인류가 정신없는데 다음에 올 코로나는 지금 전혀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음에 올 거는 준비도 지금 빠져나가기 힘든데 다음 올 걸 누가 준비해요? 다음에 올 때도 2년 이상 끌고 가면 어떡하겠어요 이러면 인류가. 그러니까 인류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빌 게이츠가 지금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것에 무관심하게 여기고 말이죠. 소홀히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산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풍요의 시대를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오늘 시대가 풍요로운 시대예요. 풍요의 극치를 진짜 요즘 인류가 이렇게 풍요로울 때가 없었어요, 여러분. 물론 아시아에 빈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류가 이게 어마어마한 풍요 속에 살면서 인간이 자만심심, 모든 게 넘쳐를 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자만에 빠지고. 그게 코로나를 보내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이 인간의 자만심이 컸느냐는 거죠. 그죠? 배가 부른 거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오늘 인류의 문명이 뭐 엄청난 그냥 첨단을 달리고 있고, 인간이 뭐 그냥 우주선을 타고 이제 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이 자만의 태도. 여러분, 이 지나친 소비주의,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이 코로나가 가져다 준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지나친 소비주의. 하나님의 주신 자원에 대한 파괴. 환경 문제 지금 얼마나 지금 심각한가를 다시 재인식했잖아요, 여러분. 이 풍요의 시대에 우리는 막 끝도 없이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끝도 없이 생산해내고, 쓸데없는 것을 막 무차별하게 그냥 생산해내고, 끊임없이 우리는 소비하고, 쓰레기는 끝도 없이 나오고. 그 지금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게 지구의 환경이래요, 이슈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 이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문제거든 지금. 이게 풍요의 시대, 풍요의 시대. 너무 많은 것에 풍요에 치여 가지고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 사라져. 그래서 어떤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면서도 어떤 시대보다 사람들이 불만족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시대. 역설적이죠. 그래서 작은 것의 감사보다 작은 것의 불만을 느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를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치를 안다는 가치. 왜 낭비를 하는 거죠?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가치를 아는 거,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가정의 가치를 아는 거, 그게 지혜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젊은 날에는 이 생명의 귀중함을 잘 모르죠. 건강의 귀중함을 모르죠. 막 야식 막 하고, 막 그냥 튀긴 거, 막 탄수화물. 없어서 못 먹는다. 밤을 새우면서. 이 밤에도요, 이 해운대 도로에 막 새벽에 보면요, 제가 새벽에 나올 때 보면 막 그 새벽에 잠도 안 자고 오토바이를 타는데 막 윙 막 지나가는데요, 몇 대가 같이 그냥 초스피드로 지나가는 거, 폭주족들이, 폭주족들 고개 운전을 하는데, 야, 저 친구들은 목숨이 몇 개 있나? 목숨이 몇 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고 나면, 오토바이 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막 고개 운전을 하는 걸 보면 자기의 생명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고 나면 끝이에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몇 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근데 막 살잖아요. 나중에 후회하죠. 생명의 귀중함을 모르니까. 미련함이 오는 거예요, 미련함. 나의 가지고 있는 생명의 가치를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작은 건강이라도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한 귀중함을 깨닫는 것과 그것에 대한 감사,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종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기고 다섯 문화를 남기니까 열 문화를 주는 거예요. 열 고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거예요. 지금 나의 나중에 주어질 것 말고 지금의 상황, 지금의 주어진 조건, 지금의 주어진 나의 어떤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포지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코로나19 상황이고 모든 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 이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뭐 해보지. 그게요, 지금 2년이 돼버렸어요. 코로나 끝나면 뭐 해보지. 2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2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년이라는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주인이 왔을 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차라리 보자기 싸두고 있는 게 나을 줄로 알아서 이대로 했습니다, 이런 말하면 될까요? 지금 가진 것으로도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는데 무엇을 더 맡길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이 그 왕위를 가지고 충성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겁니다. 열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열 고을을, 다섯 문화를 남겼잖아요.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 그러니까 한 문화로 열 문화, 다섯 문화로 남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가진 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고을을 맡겼다는 말은 다스리는 권세를 준 거죠. 성도님은 이 다스린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그러나 범죄함으로 이 다스려야 할 인간이 피조물의 다스림 안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저주가 뭡니까? 저주? 저주는 딴 게 아니에요. 다스림을 받는 삶이에요.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게 저주입니다.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저주의 형태예요. 여러분, 이 지금 코로나19는 뭐예요? 우리가 못 다스리잖아요. 그 인류가 어떤 면에서 질병이라는, 전염병이라는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못 다스리잖아요, 우리가.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뭐 백신도 개발하고 했지만 2년의 세월 동안에 지배를 당한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코로나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할 수 없어요. 다 족쇄에 묶여버린 거죠. 뭐 어디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고 모든 게, 이게 저주의 형태예요, 여러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주 일어나면 어때요? 그게 인류를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의 모든 저주 아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것을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어요.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이게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죽음이 저주입니까? 내가 생명을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다스릴 수 없으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지배를, 그 다스림을 벗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게 뭡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거,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거, 이게 뭐예요?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스리시는 그분이 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사망의 권세를 뚫고 승리하신 사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저주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저주가 끝이 난다는 것은 더 이상 환경에 굴복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의 통제 아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사망아 너의 군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막 명령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적인 죽음은 찾아와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관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 때 어때요? 찬송을 부르죠. 장례식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호상이에요. 호상. 할렐루야.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어떤 어려운 환경도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그 모든 환경을 이기도록 하시는 힘을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상황의 통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에 무릎을 꿇지 않고 십자가로 맞서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다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게 다스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찾아온 기회를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주어진 것들을 다스릴 줄 아는 권세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는 무엇으로 나타나요? 다스림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연히 자신의 영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스림은 다스리는 영역이 넓어질수록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자, 여러분 돈을 보십시오. 돈. 돈을 얼마나 다스릴 줄 아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다스릴 줄 아느냐에 따라서 돈을 소유할 능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비극적인 삶으로 끝마칩니까? 복권 사지 마세요. 막 어떤 분은 복권 사가지고 막 기도를 막 하는데 반은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 먹겠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당첨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반은 드리겠다니까요. 말은. 여러분 최근에도 그 한번 뉴스에 났어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인데 자기가 그에게 로또 외국분인데 당첨됐는데 그 인생이 완전히 비극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한꺼번에 주어진 돈은 왜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요? 그 돈을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 다스릴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는데 많은 걸 가지면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업에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돈을 벌었는데 그게 그 인생을 불행의 뜻으로 빠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비극으로 끝나요, 여러분.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다스릴 수 있어야 좋은 거예요. 적당한 지혜가 없는데 그 적당함을 넘어설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지키는 게 어렵죠.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뭔지 아세요? 돈을 그냥 간수하는 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돈 안 가지고 계셔서 모르시죠? 돈을 억수로 많으면 지키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건물 뭐 맞아요, 그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그래도 건물주도라도 여러분 건물이 요즘 쉽지 않아요, 그것도.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지키는 간수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돈을 잘 쓰는 거예요. 저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러나 번 돈을 잘 쓰는 사람은 보기 쉽지 않아요. 희귀예요, 희귀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잘 쓰지 못하면 잘 벌어도 소용없습니다. 번 돈으로 도리어 불행해져요.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불행합니다. 자, 돈을 버는 것은 지식으로 가능해요. 그러나 잘 쓰는 것은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돈을 잘 쓸 줄 아는 게 물질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물질을 다스릴 줄 알아야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지배를,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덜덜덜덜덜덜덜. 돈에 묶여 살아요. 돈 때문에 늘 노심초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잘 버는 사람보다 잘 쓰는 사람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왜? 다스릴 줄 아니까. 열 고를 맡긴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걸 다스릴 줄 아네.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부모들의 입장을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면 어디 쓰는가를 잘 보는 거예요. 근데 막 쓰잖아. 그러면 깎아야 돼. 얘가 아직도 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생각만 하지 말고 돈을 쓸 곳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세요. 쓰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 나는 이렇게 쓰겠다.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돈은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잘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안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실 리가 없어요. 안 쓰고 가지고만 있으면 너한테는 돈이 별로 필요 없네. 내가 가져가겠다.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버는 게 아니라 잘 쓰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잘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일이에요. 돈을 통치하는 일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나 이런 걸 할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있다고 되는 게 돈보다 더 어려워요, 시간은. 여러분, 시간은, 뭐, 돈은 카드를 긁어야 빠져나가죠. 시간은 가만히 있어도 빠져나가요. 술술술술술술 해서 나가요. 여러분, 시간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냥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 있죠? 늘 피곤하고 쫓기는 사람들. 시간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지배로 늘 지각하는 사람들, 시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네, 뭐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시간이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 피곤한 삶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통제 안에 있는 사람들. 현대인들이 시계를 만들었잖아요. 이 시계가 엄청난 영향을 줘. 시계를 왜 보죠? 그죠? 쫓기고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돈은 있다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끝이에요. 작은 시간에도 알차게 사용하는 것. 어떤 사람은요, 시간을 내고 글을 쓰고 책을 만들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쓴 책 다 읽기도 힘들어요. 인생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주어지는가 보다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가. 잘 다스리는 게 지혜다. 그 잘 다스리는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에 눈을 떠야 가능하다. 그 가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는 게 그게 지혜고, 그 가치를 잘 사용할 줄 알고 다스리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몸 관리를 누가 해줍니까? 자기가 해야 돼요. 체육관이 집에 옆에 있어도 관리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렇죠? 금요철야에 나와서 이제 오늘 밤에도 막 12시 넘어까지 버틸려고 하면 오늘 낮에 여러분들 시간의 배열을 잘 해가지고 해야 돼요. 막 그냥 뭐 낮에 막 있는 거는 힘이다 그러고 막 다 하고 와서 이제 철야에 앉아있으면 노곤 목사님 뭐 수면제를 타셨나요? 뭐 이러면서. 여러분, 권위 있는 발표에 하면 우리의 건강도 75%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스려야 될 영역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며 세월을 다 보냅니다. 나에게 무엇이 주어지면 나도 할 수 있을 텐데 후회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변명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형편과 환경에서 할 일을 다 하는 거.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려우면 어렵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를 섬기는 모습. 쫓기면 쫓기는 대로, 잡히면 잡히는 대로, 감옥 안에 가면 감옥 안에 들어가는 대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지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오면이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일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못난 사람은 언제나 조건을 탓합니다. 서투른 목수가 연장을 날마다 아무렇지. 하나님은 나의 있는 그 상태에서 충성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무엇이 주어지면 내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안 돼요. 코로나가 끝나면 무엇을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땅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시는 원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26절의 말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이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풍요를 약속하는 겁니다.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 이 원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원리를 얘기하는 거, 원리. 그 원리에 우리가 적용을 제대로 맞추기만 하면 그 원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라. 쪼그라드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갈수록 소멸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아래 살아갈 때 내 삶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은 우리 모두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목회를 하면서 이런 난리를 만난 건 처음이죠. 강펀치를 맞은 것 같은 해법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도시의 여러 교회들, 다양한 형태의 교회들,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또 선교적 상황을 보면 정말 한계 상황에 빠진 게 많아요. 여러분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것을 빼앗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멈추게 해버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그게 현실이죠. 사실은 그러려면 모든 게 다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사라진 것, 할 수 없는 것, 뺏긴 것, 상실, 이런 어떤 한계 상황만 계속 들여다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만 눈을 고정하면 길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마찬가지, QT 본문도 마찬가지, 원망이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가는데 얼마나 원망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다르게 들어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할 때였잖아요. 막 그냥 막 만나고 메추라에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뀌고 막 드라마틱한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사라지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등에 업고 가시겠다고 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그나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겠다는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그러시는데,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이 살리잖아요. 안 죽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고 매출을 먹이 살려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어려운 상황만 보니까 그 잘난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할 때 그대로 돌아가겠다고 그러고. 그게 이런 원망과 불평은요, 낭비예요, 낭비. 백해무익.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어렵지만 여러분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무 도움이 없어요. 아무 도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주어진 것. 그래도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지 않았어요. 때로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쥐어준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걸 보고 있어요. 목회 현실을 보면 때로는 정말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이 한국교회 전체를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제가 보아요.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전염병이 없었겠습니까? 1세기에도 여러분 로마 시대도 몇 번 있었어요. 중세기도 마찬가지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전염병 다 통과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제국이 넘어지고 뭐 모든 무슨 별게 다 사라지고 무너져도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속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백신 중에 백신은 예수 백신이거든요. 그거 맞은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 다른 거는 소멸되는데 예수 백신 맞은 사람은 죽을 듯 죽는 것 같은 안 죽어.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일 옹신자는 죽어요. 사쿠라는 죽는다고. 근데 진짜는 안 죽어. 진짜 예수 백신을 제대로 맞은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에 꽂힌 사람은 전염병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래서 교회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왔다니까.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본질에 집중하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게 자꾸 이제 상황을 보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만 자꾸 보니까 속이 상하고 너 손에 쥐어준 게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한 문화를 준 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그 지금 가는 길목에 있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해요. 여러분 상황이 좋아지고 난 다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죠. Right now. 지금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막연히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밑 빠진 독에 막 그냥 물 붓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낭비예요. 하나님은 없는 자에게 막연히 주시지 않는다. 필요한 자에게 그걸 주셔요. 필요한 자에게. 그 가치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 가치에 눈을 뜬 자들에게.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물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원리예요. 원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요셉이 이런 대표적 요셉. 그는 갈수록 상황이 최악으로 가잖아요. 가족 잃고 형제 잃고 이국에 팔려가고 나라로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멈추고 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한 문화마저도 뺏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미래를 알 수 없는 외국인 취업자로서 일용직과 같은 곳에 들어갑니다. 앞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자신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에게 열 문화를 맡기죠. 열 구호를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애굽을 다스리는 권세를 요셉에게 주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다 빼앗겼어요. IMF 두 번 맞는 것과 같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자기 주변에. 다 잃어버렸어요. 노예가 됐어요. 이국에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도 볼 수 없고 생이별을 했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그 작은 것 가지고 그 노예직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감옥 들어갔어도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하죠. 그런 환경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 애굽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죠. 너 보니까 더 맡겨도 하겠네. 그렇게 어려운데도 얼굴 안 붉히고 잘하는 거 보니까 더 큰 거 맡겨도 하겠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영의 눈을 뜨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예수님은 한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감사기도를 들으세요. 감사기도. 수천 명이 있는 곳에서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5천 명을 먹이도 남을 수 있는 가치를 보시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남들은 초라하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나에게 지금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감사하십시오. 자신이 가진 신앙에 대한 감사를 해보세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좋은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세요. 가장 안 좋은 것은 어려울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이에요. 연민. 괜히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울해지는 것. 그러나 이런 관점을 바꾸면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나의 자만심을 다루시고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게 하셨다면 지금의 상황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풍요로운 세상에서 모든 기준이 물량적인 것으로 바뀌었어. 우리 자신의 힘으로 충족을 시키려고 동분수주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물량주의 세상을 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아졌지만 영적으로는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 요즘 여러 가지 통계를 내는데요. 한국의 통계를 내니까 어떤 분들은 코로나 한 몇 퍼센트 많은 퍼센트는 아니에요. 10몇 분인가 20% 이내던데 그분들은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신앙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죠. 가능하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얻은 것이 많아요. 그분들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붙들 것은 예수밖에 없네. 자랑할 것도 예수밖에 없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가를 보시고 넥스트 그 다음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이 너무 방만했어요. 속도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산만해서 힘을 쏟아야 할 곳에 쏟지 않고 엉뚱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뺄 때가 많았어요. 구분이 잘 안 됐던 거죠. 우리 안에 세상적 야망들을, 그죠? 허영심을 다 하게 긁어내는.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허황된 꿈을 내려놓고, 예, 본질을 붙잡아라. 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뭐 얼마 있지 않아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나겠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죠? 돌아가겠죠. 근데 지금 중요해.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고 원망만하고 지나면 더 혹독한 시간이 다가와요. 코로나 상황은 지나가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다른 세상이 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세상이 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의 심리적 구조, 사람들의 가치관까지, 문화까지, 추구하는 삶의 방식까지, 라이프 스타일까지 미세한 변화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할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면 더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코로나를 지날 때는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난 이후가 어려워요. 코로나보다 포스트 코로나가 더 어렵다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잃어버린 것에 대해 주목하기보다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이전에 지나쳤던 것들에 대한 가치의 재발견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을 보내면서 가치에 대한 재인식이 일어나야 돼요.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뭐냐. 이전에 못 봤던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영역들. 예배는 어떠세요? 예배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제대로 예배를 드렸었던가? 교회 못 오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공간에서, 한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냥 패닉이 온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가정은요?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껍데기 말고요. 형식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심플해져야 돼요. 단순해져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한국 사회는요, 뭐가 붕붕 떠 있는 사회 같아요.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주는 힘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관역을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의 뜻을 쫓아야 돼요. 우리 안에 허영이 너무 많은 거죠. 너무 많은 걸 쫓는 거죠. 너무 많은 걸 추구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 인생을 낭비한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삶의 정조전을 하라. 사명을 다시 붙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면 우리의 삶의 절대 가치에 눈을 뜨게 돼요. 한 영혼의 가치를 눈을 뜨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때 그는 예수님의 절대 가치를 본 거죠. 그 절대 가치 앞에 자기 귀중한 것을 얼마든지 깨뜨려버릴 수 있는 거죠. 가룟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가까이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에 따라 낭비냐 헌신이냐가 갈라진 것이죠. 예수님은 한 마리를 위하여 99마리 양을 두고 들이 찾아나는 목자를 통하여 한 마리의 가치를 알려주신 거죠. 그 가치에 눈을 뜰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낭비와 헌신이 구분되는 것. 우리의 삶을 낭비할 것인가? 헌신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이 안 되면 가치를 볼 수 없어요. 가치를 구별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곤두박질을 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건데, 혹시 코로나 이전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전에 내가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지를 다시 깨닫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도 내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세기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의 눈을 새롭게 떠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로 반응해 보세요. 모든 것은 기회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내 삶의 부정적인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움츠려들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기회를 하나님의 선용하여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더 맡기고 더 맡겨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데, 코로나가 지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왕국을 펼쳐가시는데, 이 왕국에 함께 이 권세를 나누고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동안 움츠려있던 분들이 계신다면 가슴을 펴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이후가 아니라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에게 주신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 가치에 눈을 뜨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아낌없이 바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